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설교가 끝날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줄여서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004년도 마지막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 마지막 안식일이 공휴일이 되었고, 2005년도 첫 안식일이 또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아주 큰 축복이고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개인 직장 사정상 교회를 잘못 오시던 우리 가족들도 함께 나오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뵙게 될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조만간 이제 안식일 토요일 자체가 이제 공휴일이 될 날이 멀지 않아서 그때가 되면 이 교회가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참한 해가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매 해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1년 설교를 노트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근데 다른 해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로 좀 다른 때보다 덜 나가고 설교를 더 많이 한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이 노트도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서울중앙교회에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부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고, 또 지난 우리 송년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서울중앙교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두 마디로 하면 요한계시록과 교회 개축공사입니다. 전반기에는 계시록 세미나로 여러 달을 보냈고, 또 후반기에는 5달 이상 교회 개축공사에 우리가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일에 모두 축복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인도하셨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잠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계시록 테이블 전해드린 한 가정이 진리를 깨닫고 장로교회로부터 저희 교회로 신앙을 옮기셔서 7분이 침례를 받고 우리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진리와 연결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개축공사로 지난 7월 중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개월 이상을 저희가 이 공사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개 이런 공사를 하면은 침례자도 감소하고 또 헌금도 줄어들고 교인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교인들 수도 줄지 않았고 침례자도 줄지 않았고 십일조도 줄지 않았고 헌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이전 어떤 해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4년 1년 동안에 은빛샘 우리 봉사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우리 또 교회 선교회와 모든 성도들 구역반 임원들 또 여러 성도님들 목회실 같이 협력해서 112명의 침례자를 냈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이 숫자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헌신하신 결과의 결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교를 제외하고 1년에 112명의 침례 숫자는 올해 한국 900여 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침례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피나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교회 수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이신 건축 헌금액이 거의 4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는 아름답게 단장을 마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새 건물에 내년도에는 새 마음을 가꾸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마음에 정말 새 마음과 새로운 생활이 열려서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헌축 헌금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조도 이 95년 서울중앙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가 들여졌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야 되겠습니다만 약 4억 1천만 원 이상이 들여짐으로 침례자나 11조가 아마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여러분이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열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 전반에 걸쳐서 우선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제 우리 교회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함께 도와주신 분들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사하고 싶습니다. 먼저 목회실과 담임 목회자가 함께 마음을 맞춰 일하는 동안에 같은 목회자들의 협력과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 우리 김석근 부목사님, 권춘희 전도사님, 우리 진찬도 전도사님 또 가족들의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함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수석 장로님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자들이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길중용 수석 장로님께서 목회실에 적극 협력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지원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신 장로님에게 감사하고 또 이와 모든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밀어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이처럼 좋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전에 집사 안수식과 임명식을 했습니다만 집사님들의 도움 없이는 또 교회 일이 되질 않습니다. 추운 날 주차도 관리하셔야 되고 또 헌금도 이렇게 수합하시고 여러 교회의 손발이 되어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노고 특별히 우리 이규영 남자 수석 집사님 또 김민자 여수석 집사님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잘 운영되도록 구석구석 일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집사님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식일마다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식사한 인원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연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3만 명의 식사를 아마 재료를 그 추럭에다 실으면은 몇 추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특별히 여집사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또 우리 건강동호회가 작년에도 아주 착실하게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동호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영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또 그 건강과 관련돼서 신앙의 씨앗이 서서히 뿌려지고 있음을 인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봉사 또 자원에서 봉사하는 모든 집사님들의 노고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또 작년 한 해 동안에 공개한 그 식사 인원이 연인원 한 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수고에 협력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가 이제 합회가 나간 후로 이 관리할 공간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사 5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관리하시는 이창호 장로님의 노후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몇 달 동안 일요일도 한 번 휴무를 못 하시고 많은 희생과 노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잘 관리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신 이창호 장로님과 가정에 감사합니다. 또 매 안식일이면 밥을 제 시간에 들지를 못하고 늘 남아서 이렇게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찬양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찬양 드는 것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장과 또 찬양대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이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 교회 소리가 잘 들리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실에서 지금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순간순간 체크를 해가면서 정말 그 아주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장소가 아닙니다. 저기가 조금만 삑 소리 나오면 또 그냥 긴장이 되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분들 또 날마다 안식일이 되면 테이프를 제작해서 이곳저곳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 부수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그 테이프 제작하는 사업 우리 이명재 장로님의 그 봉사에 또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 장로님 지금 이 테이프를 시작한 지가 한 지금 4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한 안식일인가만 빼고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예, 성실한 노력에 감사합니다. 또 각 부서의 안식학교, 또 선교회 어린이, 또 여러 부서마다 모든 우리 책임 맡은 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봉사를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합쳐져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안교장, 또 선교회장, 구역장들, 도로가회장, 또 어린이 교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무실 직원들은 늘 빛을 보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마치면 밥을 타다가 이제 대강 들고 그 안에서 한 3시, 4시까지 헌금을 계산하는 일을 매안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 일을 아주 묵묵히 소리 없이 잘 수고해 주시고 일해 주신 우리 박동순 장로님과 그 재무실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 뭐 크리스마스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 순서와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우리에게 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걸 보니까 그날인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안식일마다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안복순 집사님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교회 모든 영혼 구원 사업이나 교회를 위해서 화요일마다 끊임없이 중보 기도반이 5시부터 어김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여 분의 집사님들께서 모여서 늘 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반에서 늘 기도로 교회에 힘을 주시는 집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또 각 분야별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내 교회처럼 오셔서 봉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김진섭 전도사님, 김대원 전도사님, 또 김금숙 전도사님, 손관승 전도사님, 또 각 부서 책임자들 정말 이 교회 균형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학교회가 별도의 예배소이지만 늘 저희와 같은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학교회에 봉사하시는 가족들 감사하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날마다 1층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내한식일 300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치료받고 그런 큰 역사가 1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은빛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병석 장로님과 그 모든 봉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일을 꾸려나가려면 늘 회의를 해야 됩니다.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늦은 시간까지 직원에 참석하셨던 모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주섬주섬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예, 우리 제 앞서서 늘 설교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준 신수미 선생님의 그 5분 설교 노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빠진 분들은 각자 깜빡 잊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새 성경절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준비된 것들을 다 전달할 시간은 전혀 되질 않고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말씀 중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소경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소경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저희 이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고 온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대단히 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믿으라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걸 당첨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경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은 자신들의 현재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소경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의 이러한 형편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100% 믿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존재를 걸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안식일에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지하 차고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제 1층으로 나가면 늘 저희와 같이 오시던 두 집사님이 저희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보니까 등이 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가물가물 꺼져갔습니다. 밤새도록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조금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모서리가 끼룩하더니 안 돼요. 배터리가 또 더 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했더니 조금 더 달았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입니다. 안식일에 지금 교회는 빨리 가야 되고 밖에서 두 분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돌렸더니 시동이 걸렸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지금 밖에 나와서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삶이 그분의 뜻에 맞춰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두 가지 아주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뭐 바로 앞둔 것은 아닙니다만 죽음을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산 밑에 오신 다음에 열두 제자 중에 세 명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사건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는 출세할 가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명 중에서 셋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왜 셋 속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 셋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셋을 데리고 갔느냐? 혹시 예수님이 뭘 왕권을 가신다 해도 이미 윗자리 세 개는 그냥 날아간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또 간질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하려고 했지만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를 쳤지만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 사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 인간은 우리 인생은 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할 때 인간은 무기력해지는가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고 순수하지 못할 때에 인간은 아주 무력해집니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무력해집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심령으로 형제들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때에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는 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북한에서도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로 전진할 때에 여리고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실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줘야 받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눈치를 봐가지고 그 집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기 밑에다가 그 목사님이 가진 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와서 차를 몰고 오는데 그 비포장길을 이렇게 굉장히 험하게 달려서 한 1시간 정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포장도로로 한동안을 왔는데 차가 딱 섰어요. 뭐 도무지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밤 1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 집이 보이질 않아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비포장길을 오는 동안에 뭔가 돌이 튀겼는지 맞았는지 기름통이 터졌어요. 기름 탱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기름이 아주 완전히 다 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벌써 한 시간 동안 비포장길을 달려왔고 거기를 넘어서 또다시 상당한 거리를 왔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지가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걱정을 하다가 이 목사님 가족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그 이제 어느 지점인가 하면은 이렇게 커브가 틀어지는 이제 코스예요. 근데 그 커브 그 사이에 언덕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산이. 근데 기도를 마치고 얼마 있었는데 그 산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들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아직 여차여차해서 이랬습니다. 이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 커브 길을 돌아서 들어가면 거기에 차 정비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걸어서 한 1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그 할머니를 보려고 하니까 보이질 않아요. 똑바른 길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m를 돌아서 가보니까 차 정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이제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시간이고 뭐 더 이상 고칠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차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오늘은 안 됩니다. 여기서 여관에 가서 주무시고 고치고 내일 가져가시죠.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관에서 잘 돈이 없어요. 거기 다 주고 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여관에 가서 자라고 한 다음에 금방 돈이 없으시죠? 돈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고 4만 원을 빌려주더래요. 근데 그 차 고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꼬맨 자국도 있고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 4만 원을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가까운 교회 전화해서 이제 돈을 좀 빌려받아서 다 해결을 보고 이제 잘 모든 것이 다 잘 끝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그것은 천사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11시에 그 언덕에서 할머니가 나타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똑바른 길인데 벌써 안 보이고 그리고 벌써 정지되었어야 할 상황인데도 어떻게 거기 산 밑에 가까이까지 정비소 가까이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성도들을 돕는 그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주변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경절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째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기계가 지금.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가? 잠언 7장 2절입니다. 잠언 7장 2절.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야, 이게 원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사람들끼리 편이 있어요, 없어요? 편이 이상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편이 있어요, 편이. 참 슬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아마도 재림 때까지 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짐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 편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 편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서 저 사람은 누구 편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편에 서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입니다. 이해창 후보 편에 서느냐, 노무현 후보 편에 서느냐. 그때 아마 그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거기 섰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이고, 노무현 씨 편에 선 사람들은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이 있어요, 편이. 그러나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약아가지고 편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가 또 시세를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안전하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다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편 저 편 혹시 왔다 갔다 하셨으면 2005년도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편입니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제가 뭐 나이 몇 살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인생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혹시 금년에 이편 저편 왔다 갔다 했으면 회개하시고 내년도에는 전심을 다하여 나의 편이신 하나님 편에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